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이해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새기고 가치를 축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질문에 관해 성경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부르심과 보내심, 곧 소명과 사명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일꾼을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소명받은 자에게 맡기시는 임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소명이고 그 후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대한 거부가 없다면 보내심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위 모세의 소명장이라 불리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며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과 변론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불이부터 타고 있으면서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정과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이르자 이제 마침내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에 오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어려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물려받았지만 당시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망명한 자로 그곳에서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하신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자신을 나타내시고 불러주셔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오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에도 하나님은 모세는 물론이고 사무엘과 이사야 등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그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며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을 당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보잘것 없고 나이 많은 늙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마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 같이 비천한 존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미천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쓸모있고 존귀한 존재로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단한 가문이나 학벌 배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일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까이에 나오는 모세를 향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인격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명하시며 한 가지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는 이 신은 먼지나 오물이 많이 묻기에 상징적으로 제약으로 오염된 인간의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죄악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발은 자유인들만 신고 다녔고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은 성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낱낱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 주인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행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어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사명을 부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낱낱이 보고 계셨고 그들의 탄식과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궁중에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연단하며 준비시키는 모세를 불러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사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은 모세 한 사람이 어떤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며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살리는 주의 복음을 성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변론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갈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저 막강한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낼 지도자로서는 매우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적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세의 이런 고백은 40년 전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스라엘 동포들이 고된 노역과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와 혈기만 왕성했을 뿐 이스라엘을 구하기는커녕 바로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자기 유와 혈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기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우신 종에게 사명을 주시되 그가 홀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세우신 종과 함께 계시며 그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후에 나 몰라라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또한 그를 호위하여 주시니 그리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은 하나님의 일은 부족한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겸손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